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금년도도 말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년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7주 동안 밀 추수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이 지나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부활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통 이 3월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4월 초순이나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7주간 다음 이 맥추절을 찾아보면 대략 6월 초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맥추절은 오순절이잖아요. 제가 지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는데 오순절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맥추절과 똑같은 날입니다. 달력을 보시면은 금년도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난 5월 3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월 31일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맥추절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매년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다른 날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7월 첫 주일에 지키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밀추수가 이때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이 구약의 맥추절 날짜에 지켜서 맞추어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 밀수확을 마치는 그날에 맞추어서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 추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과 이 포도주를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이렇게 늦은 봄이나 뭐 지금 정도에 지키는 이 맥추 감사 주일에 가깝다고 하면은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에 가까운 절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중에 언제 더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둘 다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 이 감사의 느낌은 추수감사주일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추수하는 곡식들이 추수감사 주일 때에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쌀을 그때 추수하죠. 그리고 오곡백과들이 그 즈음에 추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훨씬 더 이 많은 것을 추수하기 때문에 감사도 더 많이 느껴지는 절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맥추감사 주일에는 우리나라에는 추수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자, 작년 통계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2018년도 재작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7만 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자나 톤자와 같은 것들은 다 생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쌀 387, 보리 생산량은 15, 그리고 밀 생산량은 2입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합쳐도 17, 그러니까 쌀 생산량의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95.6%, 대부분 쌀이 생산되니까 이 맥추절에 밀과 보리 추수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에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구약의 맥추절도 아닌 이런 다른 날로 정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지켜왔을까요? 이전에는 보리 추수가 정말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다 겪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이 엄청 가난할 때 먹을 거라고는 지난 가을에 추수한 이 얼마 안 되는 곡식밖에 없는데 해마다 이 봄이 되면은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아직 보리 추수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곡식이 없어서 아주 극심한 이 굶주림 이런 고통에 있어왔던 이런 이 시기가 이 보릿고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그 쌀 한 톨이라도 거기에 묻어 있으면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먹어 치우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이 보릿고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 보리 추수가 다가오고 7월 들어서 이 보리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정하고 지금껏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보릿고개가 없어졌으니까 맥추감사주일이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양곡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밀 생산량은 7억 5천만 톤. 아까처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자나 만자나 톤자나 다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밀 생산이 7.5, 그 다음으로 쌀이 5.2, 보리는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쌀보다는 밀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맥추절의 주된 곡물인 밀과 보리 생산량을 합치게 되면 쌀보다 대략 75%나 더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밀과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가을의 추수 감사주일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만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곡이 그때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018년도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7%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만일 다른 나라에서 곡식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77%가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 곡물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밀과 보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밀과 보리가 이때쯤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확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추절을 지킬 때에 밀 추수만 보고서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태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일단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에 하는 감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에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다는 만물이 아니고 만물이죠. 이건 첫 곡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밀추수를 끝내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맥추수를 지킬 때 밀수확은 땅이 있으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 땅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여기 5절에 보니까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야곱의 감은 75명 정도 되는 사람들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들을 번성케 만드시고 그 긴 시간 동안 나중에는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려와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밀추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밀과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밀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밀가루 먹었고 그제도 밀가루 먹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밀과 보리를 생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생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을 받아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나라를 이루어서 땅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추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 큰 나라, 부강한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곡식을 생산해도 내가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좋은 것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더 좋은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훌륭한 이 감사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감사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매초 감사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받은 것을 되새겨 보게 될 때에 정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한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아주 모범적인 감사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의 감사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이런 말을 하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사도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면은 다 누구나가 다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사도고 목사도 사도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찬양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말을 한 것이고 이제 이 좁은 의미에서 이 사도의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그에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사도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아니고 그 대신 마띠아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 정도만 더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없습니다.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가 아니라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런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과부한 기쁨이지요. 그렇게 죄인인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과분한 직분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거나 더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땀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땀 흘리면 뛰어다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앉아서 시키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나중에 누가 더 큰 영광을 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장군이 훈장을 받는 것은 수많은 병사가 죽었기 때문이다. 아, 죽기는 병사들이 죽었는데 훈장은 누가 받아요? 장군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나는 장군처럼 일을 했다는 이 말이 아니라 병사처럼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달리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드러난 세 가지 감사 그리고 숨어있는 한 가지의 감사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드러난 감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일. 이건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예수님이 다마섹에서 강제로 돌이키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깨달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순수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던 사람,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 당시 학문의 도시로 유명한 다소에서 헬라 철학도 배웠고 수상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다 시켜서 자타가 인정하는 흠하나 없이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을 줄로 알았는데 자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때 한 짓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 구원 받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강제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이 되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대역한 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애를 쓰는 자기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업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도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은 게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모습.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요?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날 바라보면은, 아, 다 괜찮아 보일 거예요. 학력이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 재력이나 경력이나, 뭐, 가문이나, 심지어는 영향력까지.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바라봐도 나는 괜찮은 성도처럼 보일 겁니다.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유대교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훌륭한, 흠 하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날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의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냐 혹시 그러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분에 넘치는 직분이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분한 직분을 받아서 부담스럽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직분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직분이 다 과분합니다. 목사의 직을 받았을 때나 장로의 직을 받았을 때나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을 받았을 때는 과분했는데 아, 예배당 슬거 닦는 관리 부장직을 받을 때는 시시하게 느껴졌다고 하면 그거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분과 직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상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내가 한 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요. 먼저 항상 감사하며 즐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게 될 겁니다. 갈렙을 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불평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불평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불평을 하죠. 겸손한 사람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지덕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불평한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항상 겸손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남달리 땀을 많이 흘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남달리 수고를 많이 했을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혹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남달리 땀을 많이 흘리고 남달리 고생하고 남달리 수고하고 뭐 수고하고 그러고도 감사하는 사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귀하게 보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아마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가 나타나거나 자기 명예 무슨 욕심 이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면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남보다 더 많이 고생했을 때 이런 일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일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이죠.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나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이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짜증날 때도 있으시죠. 뭐 세상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슨 법대로 처리해버리고 말면은 되지만은 교회 일이라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 일이라서 화도 내지 못하고 여러분 속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그래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보다 몇 배라도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이 부족한 인간 이 사람의 눈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때로는 얼마나 속상할까 하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데도 하나님이 주신 수고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에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세요. 그 수고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상급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업적을 보고 상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그러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하게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숨어있는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죄를 지은 데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지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짜 드러난 감사는 아니지만은 숨은 감사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잘못된 모습, 죄를 지었던 그 실패한 모습,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그 직분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지덕지하고 나보다 더 많은 수고한 것에 감사를 하고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바울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큰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먼저 나에게 좋았던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었던 일이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며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마저도 우리의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간구를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양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보리고개를 지나고 매추감사주일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리고개가 없는 우리는 매추감사주일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굶었던 사람이 밥을 받으면 감사한데 배부른 사람이 밥을 받으면 별로 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건가요? 자주 굶는 사람이에요? 자주 안 굶는 사람이에요? 매추감사주일을 맞이했어. 별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감사의 조건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감사주의를 맞아서 내가 추수한 것은 없어도 온 세상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회의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땀 흘려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심지어 내가 겪은 고난과 내가 실패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더 능력 있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을 향한 경륜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귀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